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단순하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사울의 행동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평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보고 있는 이 26절부터 31절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사울에게 심판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박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이 첫 번째인데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겠다, 흩어지겠다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느냐. 먼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섭니다. 실제로 행동도 하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급하니까 말은 아무것도 못하고 행동을 하죠.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뭐 본문에서는 그냥 겉옷자락을 붙잡았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 한 손으로 붙잡았는지 두 손으로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급하게 붙잡았으면 또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으면 옷이 다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이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키가 뭐 1m 80, 90 넘는 그런 건장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는 막 우락부락한 이런 용사가 옷을 확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한 압박이 됐겠죠. 여하튼 이렇게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도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사실 옷도 찢어진 마당에 그냥 가버려도 됩니다. 가버려도 되는데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심판 선포하면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주신다. 오늘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왕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십몇 년 혹은 이십몇 년 동안 계속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럼 오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왕위를 떼어내겠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왕위가 유지가 된 것인가?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신가? 오늘 심판하신다고 해도 멀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나은 왕에게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서 왕위를 띄어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점에서 사울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사울보다 키가 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담한 사람이었죠. 그럼 인물이 좋았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럼 가문이 좋았나요? 사울도 자기 자신의 가문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가문은 정말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그때 기생 라합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다윗 가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은 실제로 보면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점에서 사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울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유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지금 몇 살일까요? 다윗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사울이 통치를 몇 년이나 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사울왕이 40년간 통치했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치면 사울이 40년 통치했죠.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30살에 왕이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죽었을 때 다윗이 30살이었거든요. 그럼 다윗은 언제 태어난 건가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되고 1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윗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안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태어났어도 아주 어린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순종한 적이 있나요? 있을까요?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현재 사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사울은 불순종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 다윗이 더 나은 왕이 될 거야 싶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내가 왕위를 띄워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측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이런 선포를 듣기에 합당할 만큼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은 못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보여드려야 될 그런 기회를 다윗도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직 어린 사람인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과거 형태로 이렇게 또 이미 뛰어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참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그래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잘 적용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주겠다, 더 나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현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부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에게서 떼어냈던 왕위 혹은 또 다른 직분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죠. 이 사울이 했던 반응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반응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심판 선포하시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을 해.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내가 경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신이 나를 좀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걸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가서 조금 허수아비처럼 서 있어줘야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내 체신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당신이 가서 나랑 함께 서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절에 나오는 사울의 설명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사울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어제도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하옵나니 내가 돌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랑 같이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점이에요. 동시에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체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저 자기의 체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런 태도를 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맨 마지막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31절, 이 사무엘이 돌이킵니다. 원래는 옷이 찢어져가면서까지 뒤돌아 서 있었죠.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냥 다시 돌이켜요. 사울을 쳐다보고 사울을 따라갑니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선택이에요. 저는 이 선택을 볼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과연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냥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심판을. 그러면 그냥 사울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지금 가면, 사울과 같이 가면 사울에 의해서 그냥 합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말 것인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용 제사장이 되고 마는 거죠. 어용 선지자가 되고 말 텐데 이걸 알면서 이렇게 가야 됐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그때 괜히 따라갔어 이렇게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잘못된 걸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가는 게 그나마 좀 내 마음은 좀 편안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마음이 다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심판 맞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인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기회를 줘봤자 소용도 없다는 걸 알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괜히 따라갔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맨 끝에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돌아갔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글쎄. 그럼 사울이 원래 목적을 했던 것은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과연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계속해서 통치하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이 선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계속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진짜로 죽여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심판하셔서 죽여버리셨으면 심판 선포를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박탈하는 심판만 선포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버리는 심판을 하시지 않으세요. 직분만 박탈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당장 이 심판 선포를 듣고 살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당장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죄를 짓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을 선포하는 내용을 사울이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기회를 또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하는 건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 길을 자초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사울이 반응했던 것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 했던 반응은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특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말들을 했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드리는 모습이지만 사실 속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불과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럼 이거 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은 참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이미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사울처럼 죄를 짓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들이 우리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더 나은 이웃에게 직분을 빼앗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혹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 또 고집부리지 않는 사람, 완권기를 걷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 안에 사울 같은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